챕터 10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것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물 그리고 하늘과 땅 같은 자연입니다. 둘째는 식물입니다. 셋째는 동물입니다. 넷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동물을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사람을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해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위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그 순서의 중요성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위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쌍방의 섬긴 구조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가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아담을 위해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해 아담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 에덴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 산다 해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불행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워진다 해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능히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회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목회는 저의 소명입니다.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저는 목회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회는 그만큼 제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정은 안정적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었고 목회는 안정되고 발전했지만 가정이 안정되지 않아 심각하게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흔들리는 가정 때문에 안정적이던 목회도 결국은 흔들렸습니다. 가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는 당시 성공적이었고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목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자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정이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평안한 가정 덕분에 힘든 목회 문제를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시보다 더 공부해야 할 가정생활. 러시아 격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라. 이 격언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정을 위해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을 위해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가정에 쏟아야만 합니다. 사랑과 질서. 우리 가정을 사철의 봄바람 부른 것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믿음입니다. 복된 가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꾸밀 수 없습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것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데 필수입니다. 둘째, 질서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와 같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제가 생명을 걸고 하려고 하는 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듯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남편이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저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니며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일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이런 원칙을 받아들여 남편과 부모를 대한다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이 떠나간다네. 셋째, 사랑입니다.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순종의 본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원칙적으로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오해하여 함부로 군림하려 들거나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편과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떠남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리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유교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지 않고 부모와 자식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 부모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느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떠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인정해주마, 그리고 축복해주마, 그리고 내 며느리로 사랑해주마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비 생일을 새까맣게 잊고 넘어가는 아들 녀석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장미를 다발로 보낼 때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아비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책망하고 꾸짖어야만 하겠지만 아이가 제 여자친구에게 장미를 보내는 것을 시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자기 아내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는 아직 잘 맞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순종, 사랑,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